우리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어제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떠올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그 시인이 당면한 고난의 깊이 그리고 그 고난의 상태에 대한 탄식이 주로 내용이었죠.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육체적인 쇠잔함까지 직면하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잘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그리고 다각적인 공격 앞에 자기는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또 조롱거리가 되었는가를 어제까지의 내용 속에 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그 뒷부분으로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오늘 그 주된 내용은 앞에 12절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 고난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다라는 초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나를 반기시는 때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 반긴다는 말이 이제 원래 이제 한 세 가지 용례로 원문에는 쓰여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반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첫째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됐다 또는 뜻과 같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기는 태도랍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기는 때와 반기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표현이 적어도 누구의 시각에서 이해된 표현일까요? 인간의 시각에서 이해된 표현입니다.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자식의 위치에서 생을 사는 시간 속에서도 그걸 느껴요. 어떤 땐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땐 별로 탐탁지 않는 것 같고 그 느낌은 누구의 느낌입니까? 아버지의 실질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우리를 반가워했던 때도 있고 안 반가워했던 때도 있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분은 일향 미쁘셔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십니다. 민수기서의 기록에도 보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마치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났던 탕자,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렸죠? 누가복음의 정황을 보면 매일 나가서 문 밖에 기대어서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무시로 언제나 내 신음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언제나 너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을 준비가 늘 돼 있다, 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 반길 때도 있고 안 반길 때도 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인간의 시점에서 시각에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삶이 곤고하고 너덜너덜해지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도 또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으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변덕이 심한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늘 반길 마음을 반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 시인은 결국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말도 오늘 본문에 모두 일곱 번 등장을 해요. 간구의 간청의 문장이 정확하게 일곱 번 헤아려 보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이런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문장 구조를 배치해 놓고 메시지를 담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보통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 왔죠? 충족수, 완전수.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이 자기가 지금 직면한 고난을 설명하는데 간구를 일곱 번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족수라면 여기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시인은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응답될 때까지 충족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라는 게 기도의 근본적인 정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기자를 통해 일곱 차례에 걸친 간구의 내용을 기술케 하신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눈물과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시고 또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기도의 어느 종교나 갖는 속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믿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달라요. 기도란 내가 마음에 지금 소원하고 있는 바를 이룰 때까지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오늘 그래서 성경 기자가 두 가지 차원을 설명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에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데 첫 번째 정신적 신앙적 기초예요. 기도는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내고 완성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이런 기초에서의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그 기도를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섭리와 이해와 시각 속에서.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의지가 약해져서 포기된다면 그게 불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은 기도 자체가 갖는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자, 이 16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인자라는 말은 그 성경에서 가장 그 중심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품의 주제가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보통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헤세드. 헤세드는 여러 가지 개념이 그 함축되어 있어요. 인자하심, 인내하심, 은혜, 자비, 그리고 전능하심, 강하심, 이런 의미도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에게 처절하게 닥쳐진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인은 그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핵심이 뭘까?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어디에서 건지사? 수렁. 이 수렁이라는 말은 원래 그 늪이라는 뜻입니다. 늪. 진흙이 엉켜진 물기가 먹은 그 늪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늪에 한번 빠져보셨나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오려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 나와집니까? 더 빠집니까? 예. 힘을 가할수록 늪은 더 빠져들게 돼 있어요. 지금 아마 시인이 그런 구덩이에 환경이 던져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그러니까 늪에서 나오는 방법은 자기가 힘을 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이 올 때까지 동작을 멈추는 겁니다.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와서 그를 건져내겠죠. 힘을 갈수록 늪은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깊은 물, 수렁, 그 핵심의 문제가 뭔가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인간관계의 부서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헬조선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부터 그 회자된 단어인가 봤더니 이 단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14년,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를 인식 세계를 바꿔놨죠. 그때부터 아마 이 단어가 만들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국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나무 위키라는 그 백과 사전 자료를 보면 이 헬조선이 합성어죠. 헬, 지옥을 얘기하고 원래 이제 조선이 아니고 조센, 이게 비하에서 이렇게 불리웠다고 해요. 조센이라는 말은 일본어 표기식 발음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헬 조선이 됐는데 원래는 헬 조센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헬 조선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들어요. 첫째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 집단 이기주의 한복판에는 그 공공기관의 밥그릇 챙기기. 그리고 그 저변에 이 집단 이기주의를 바치고 있는 공고한 철학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결국 자기 이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그 헬 조선을 형성하는데 아주 깊은 속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거기에서 파생된 이 땅의 사회 현상을 쭉 설명을 하는데 뭐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현실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한복판에 결국 문제는 그 인간의 미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시인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헬유다 뭐 그런 입장으로 자기 자신이 그 매몰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계속 간구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일꾼에 대한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10월 16일 날 일꾼을 뽑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을 뽑으라면 뭘까? 뭘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자일 거다. 물론 이제 주관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지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인도 이런 고난의 긴 터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의 고난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한 성품에 간구하면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진행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긍휼은 모든 인간의 문제에 마침표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마침표가 긍휼이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쳐내시고 허기진 자를 채우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일관되게 일정하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앞에 이런 형용적인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긍휼이 여기심으로, 긍휼이 보시사, 긍휼을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엔 반드시 회복과 온전함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한테 어느 그 개그맨이 그런 유행어를 퍼뜨렸죠. 뭐하고 뭐하고 끝. 이런 유행어를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긍휼은 우리 인간 모든 고난의 문제의 마침표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에 손대시고 그 문제를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시인은 지금 알아가는 겁니까? 기도라는 경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맞닿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찾든 만나든 길이라는 방법으로 거기를 찾아가거나 만나게 돼 있어요. 전부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툴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도로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만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길에만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침표가 되시는 긍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인은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하나 열어주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 쓸개,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이 고난 속에 덮어쓰임을 당하고 있는 고난의 부산물들이에요. 쓸개를 마시게 한, 쓴 음식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괴로울 때면 밥이 잘 안 넘어가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음식을 밀어넣는데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그냥 먹는 거지 그건 맛있어서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재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어야 됐던 이 회한의 인생에 흘려야 될 모든 눈물과 슬픔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덮어 쓰시죠.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이 시인의 고난 속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이 덮어 써야 될 이 모든 본질적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신하시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시는가. 그 해답이 담긴 예표적 그림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기도는 어디에 근거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는 또한 왜 일곱 번씩 간구하는 문장적 기술을 성경에 남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왜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가? 왜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만드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기도를 충족시키시고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끈질기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지성이 감동이 되어서 응답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를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고개를 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또 붙들고 또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온 우리 축제 체육대회를 위해서 또 10월 16일 일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강구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부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절실함, 우리의 간구가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매일매일 새롭게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